오늘 말씀은 새 생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벌써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5월에 졸업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은 이제 9월이 되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이렇게 학교를 진급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뭐 미들스쿨로, 미들에서 하이스쿨로, 또 하이스쿨에서 이제 대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또 혹은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이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시기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또 완전히 바뀌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이렇게 중요하게 삶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새롭게 학교를 진학할 때도 역시 그랬을 것 같고, 또 군대 갔을 때도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생활이 바뀔 때 삶도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삶이 함께 바뀌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새롭게 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고등학교에 다닐 때랑 똑같이 생활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군대에 갔는데 사회생활할 때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생활한다, 그럼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삶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간다,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된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은 그 삶의 어떤 내용들, 형식들, 자세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천국 백성이 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과연 나의 삶이,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정신 상태가, 나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도 삶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루터의 오모아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그것에 어떤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는 다 있게 되어 있죠. 그 순간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었으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구습, 옛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공상이죠. 내가 새로 태어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후회했던 일들, 뭐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죄가 기억조차 되지 않으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서 아직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주어진 삶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어떤 뭐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란 말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을 때거든요. 종이 있을 당시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을 어떤 통일된 힘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려면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구심점 중에 하나로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어떤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큐리어스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주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황제를 향해서 큐리어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이렇게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 뭐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역시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 우리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삶, 그리고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야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번 이곳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세상의 삶이 전혀 거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구별,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구별시키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정말 중요한 모습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 거룩의 정말 중요한 면모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고어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구별, 구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필요시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구별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에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다, 세상 세대라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저마다 다른 생각과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못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전혀 잘못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것이 유행하다가 또 어느 때는 다른 것이 유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이런 변화로 인해서 뭐 효에 대한 생각도, 애국에 대한 생각도, 사랑에 대한 생각도, 신에 대한 생각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점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노인과 만약에 젊은이가 막 큰 소리를 내고 싸운다. 그럼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욕했을까요? 젊은이를 탓했겠죠. 근데 요즘은 만약에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과 막 중학교 학생이 싸운다. 그래도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는가를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거든요.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인데 한 몇 년은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유튜브였냐면 지하철이었나 버스였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할머니랑 그 10대 학생 여학생이 막 싸우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10대 여학생은 할머니한테 막 반말을 해요. 막 욕을 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는 너무 화나서 그 10대 학생의 막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막 흔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한 20년 전쯤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뭐 두 말 할 것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혼났겠죠. 막 이렇게 싸움을 할 수도 없었겠죠. 다 뜯어 말리고 학생에게 막 나무랬겠죠. 그런데 그 어떤 영상에 있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나이 든 사람이 참아야지, 아니면 아예 둘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녹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냥 인터넷 댓글이라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댓글을 단 거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서 그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중에 학생을 욕하는 이야기가 별로 들리지 않고 할머니가 잘못했다, 아니면 둘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뭐 이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는지 나쁜 쪽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에 많이 바뀌었다.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 정말 계속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정말 체감했던 어떤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뭐 제가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5월 달에. 근데 조카가 군대에 있어요. 근데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을 때 휴가 나왔다가 다시 자대로 복귀했어요. 근데 복귀한 그날 저녁에 집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화가 가능한가 봤더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자대에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일과 시간이 지나면 밤에 집에 전화를 할 수 있대요. 물론 제가 뉴스로는 그런 소식을 봤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군인들의 스마트폰이 있어서 일과 시간이 지나면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도 별로 와닿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의 체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 세상을 따라가야겠죠. 그래야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이것조차도 세상과 함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결코 세상과 함께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가치를 둔 사람은 세상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바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바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 사람 자체죠.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지 않고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변화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많은 것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었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삶,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변화의 과정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어떤 그런 복음성과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아닌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보통 기도하게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정하며 행동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착각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본인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열 사람에게 물어봐도 열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해줄 텐데 본인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 않으면 혼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바로 내 뜻과 내 욕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기간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와도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힘이 없고 그래서 내 자신이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분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 그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단식 투쟁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무엇인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 굶으면서 농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우리에게는 금식 기도도 정말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냥 자기 뜻만 주구장창 하나님께 강요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또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강청하고 그러면 또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밤늦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 벗땜은 아니지만 그가 밤새도록 문두둥이면서 밥 먹을 거 달라 그럴까 봐 그 먹을 거 준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그 불의한 재크함간의 비유에서도 계속 과부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결국은 그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식 투쟁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지만 뭐 인간의 성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세상 조류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발 내딛고 있는 이 세상의 인연과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변화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과연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3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60년이 됐고 70년이 됐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삶에는 놀라운 영광이 약속된 길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